이번 설명절 연휴에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고향을 모두 다녀오셨을 처리라 생각합니다. 고향 갔을 때 여러분을 가장 반갑게 그리고 가장 기쁘게 맞이해 준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과거에 부모님이 계실 때를 돌아보면 명절날 객지에서 설날이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면 가장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객지로 먼 타양으로 자녀들을 보내고 평소에 홀로 지내시다가 명절에 자녀들이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죠.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발행된 런던 타임스지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 1위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힘들게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2위는 사랑하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재우고 난 후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아기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엄마였다고 합니다. 참 행복하겠죠. 신생아가 모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해가지고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 행복하고 흐뭇했겠 않겠습니까? 3위는 구슬땀을 흘리며 예술품을 완성한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다 완성시켜놓고 자기가 바라볼 때 참 허무함과 행복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4위는 어렵고 힘든 난치병이나 불치병 환자를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그 생명을 구한 의사. 그 의사의 마음이 네 번째로 행복한 마음이었다고 조사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런던 타임스지가 독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벌이 되고 인기 스타가 되어 인기를 한 몸에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인기가 없고 힘없고 외로운 자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해 주신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서도 나를 환영하거나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정말 나를 보고 하나님 자신이 행복해 하니까 나는 가장 행복한 자죠. 행복한 자.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17절 중간 부분을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여분을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일부 예배지만. 일부 예배 때는 참 아멘이 큰데, 그죠? 인원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대요, 기뻐대요. 그렇게 기뻐대요. 자기의 친백성이니까. 이스라엘, 친백성이 이스라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도가 얼마나 된다고 하십니까? 조금 기뻐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뻐서 그 기쁨을 못 이길 정도로 실제 말로 절도할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수수인데 수수. 크게 기뻐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크게 기뻐하다. 기뻐 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기쁨을 절제할 수 없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뜻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그 의미의 뜻입니다.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은 원어로 린나인데 린나. 이 린나는 즐거이 부르며라는 단어가 부르다는 단어가 이게 사람을 콜한 그런 게 아니고 즐거이 부르며라는 린나라는 뜻은 기쁨의 외침, 기쁨의 함성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함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은 개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함성의 소리를 하나님이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뻐서. 현대인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현대인 성경의 번역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듬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기뻐서 더듬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들을 종합해보면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 원어 단어의 번역을 뜻을 이렇게 살펴서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럽대요. 사랑스러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기뻐서 입에서는 노래가 절로 나오고 몸은 두둥실 춤이 절로 나온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은 아이의 감추어진 이기심과 그 조바심, 어리석음을 금방 알아챕니다. 자식들이 어떤 죄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는지 엄마, 아빠는 금방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버지는 아이들을 변함없이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자식을 보면 너무 기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 자녀들이 약하고 부족할수록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기 마련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인간의 기질과 속성을 속속들이 아시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표현처럼 우리를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모르는 채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허물 다 알죠. 아는데 모르는 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우리를 식구로 맞아들이셔서 사랑과 기쁨을 쏟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영광의 유산을 나누어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보관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그러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이 또 보냈죠. 법궤를. 왜냐하면 법궤를 뺏어가지고 법궤가 뭔가 신령한 것이고 뭔가 보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물 같은 법궤를 자기들이 뺏어갔어요. 그런데 법궤를 자기들 진영에 우상 섬기는 그곳에 갖다 놓으니까 우상의 머리가 깨져버리고 우상의 재단이 확 해파가 돼버리고 밤에 자고 있다니까 이 재앙 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에다 빨리 아주 공손히 모셔서 이거 법궤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몰아보지 않은 소 두 마리에다가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사람이 몰지 않고 그냥 소가 가는 대로 법궤를 보냈죠.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을 때 법궤를 가지고 어디다 보관을 했는가 하면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재앙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보관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내주셨어요. 온 집에다 복을 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이 기억하고 있던 다윗 왕궁인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법궤를. 다윗은 축복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임재하여 계신 축복의 실제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메고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쁨에 취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춤을 추는데 그 옷이 벗어지고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을 엿보던 사울의 딸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옷이 벗어져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늘 교회 오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기뻐했듯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시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기까지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뻐할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는 관점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겠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한 것처럼 뭘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기뻐서 춤을 추고 뛸 정도로 기뻐하신대.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면 그저 기뻐서 입이 눈썹에 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예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며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나를 그렇게 예뻐해 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일 거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신랑이요. 오래오래 뭐 한 50년 살다 보면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처음에는 처음 신혼 때는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기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할렐루야.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 12월 1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 원.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는데 우리나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돈이 800억 원이 지출이 된대요. 전액 그 에이즈 환자, 에이즈에 걸리면 돈 한 푼 안 든대요. 지가는데. 국가에서 다 한데 80%는 국가에서 보험공단에서 55% 또 어디에서 5%인데 이래서 90%가 국가에서 5%인데 보험공단에서 5% 또 어디서 5%더라 이래가지고 100% 자기는 하나도 돈 지출 안 한대요. 큰 전액이 국민 호주에 나오는데 800억 원이 1년에 소모가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가 주로 감염 환자라고 말하는데 매년 500에서 800명씩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신문기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사에 이제 내용을 쓰기를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다고 했습니다. 에이즈 감염 환자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 국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OECD 국가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20대 남성이 가장 많대요. 우리나라에. 20대 남성이 가장 많고 10대 초반의 남자 청소년 환자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경고성 보도를 했습니다. 10살, 10대가 에이즈에 걸린대요. 이게 급속도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대요.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TV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 에이즈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국내에 있는 수천 명의 에이즈 환자들도 그 고통의 원인은 거의 하룻밤의 실수 때문이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의 실수. 순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어쩌다가 술 마시고 하룻밤 실수로 온몸의 면역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고 썩어 들어가는 에이즈를 안고 모든 젊음의 꿈을 접은 채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단 하룻밤이었다고. 주로 겨우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에 나온 20대 초반의 어떤 사람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하룻밤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원통했겠습니까? 그 한순간의 행복과 기쁨은 참된 것이 아니라 겨주스른 거짓이었죠.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생을 빼앗아가기 위한 하룻밤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며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빼앗아 썩게 할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객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거기에 빠지지 않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억지로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죠. 궁핍해져서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잃어버린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보자 너무너무 기뻐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큰 기쁨의 동네 잔치를 보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는 말이 잃어버렸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아버지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나타나 있죠.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이었지만 다시 보게 된 그 아들이 너무 귀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는 모습을 담아놓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자같이 살다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돼지똥이 묻고 소똥이 묻고 냄새가 펄펄 나고 굶어서 빼고리 피고리 상접해 있는 그 흉한 몰골의 꼴을 보고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식이니까 그렇게 기뻐했대요. 우주 공간에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1천억 개의 은하계. 또 그 은하계 하나는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별들의 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활하고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나도 작고 그 작고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아주 적은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나 보이지만 여기 먼지가 막 날아다녀요. 눈에도 안 보이는 먼지만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너무나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이 피흘려난 그분의 아들 된 그 자체로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환희와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진데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이 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에서 잠잠이라는 원어는 하라시인데 하라시 하라시인데 책이다, 침묵하다, 조용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함에 대한 이 해석이 성경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본문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바른 해석은 본문 문맥상으로 볼 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없는 침묵 속에서 자기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없는 침묵 속에서 자기 백성을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아무 말도 없이 마음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깊이 새기시고 말로 표현을 다할 수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예 말을 하니 침묵해서 잠잠히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잘 드러나지 않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묵묵히 사랑하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잠한 사랑, 침묵의 사랑, 묵묵한 사랑은 수심이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잔잔히 그리고 쉼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듯이 얕은 시냇물도 요란하고 흐름이 빠르고 수시로 바뀌죠. 그러나 깊은 강은 강의 수심이 깊고 강물이 양이 굉장히 많은 큰 강 대하는 침묵 가운데 조용히 흐르지만 변함없이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깊은 강물처럼 마음속 깊고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는 큰 바다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독일에 있는데 2012년 6월경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6월 중순 어느 새벽에 독일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백혈병이래. 여러분 아들이나 딸로부터 해외에 가 있는 아들 딸로부터 이런 소리 들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병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병. 상상조차도 못한 병. 내 딸에게 이 희귀한 이 병이 걸리다니. 당시의 생각은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잃게 됐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2주 후에 여러 가지를 챙겨가지고 독일 병원 병실을 찾았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링겔 여러 가지 호수를 꽂고 누워있는 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살지 안 살지 모르네. 그 병을 앓고 누운 얼굴이 창백하게 되어서 힘이 다 빠져서 누워있는 그 딸을 보니까 피눈물이 솟아올라서 병신을 떠나주며 간호하는 동안 길거리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또래 청년들 보면 더욱 마음이 미워지듯이 아파서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다니고 있을까. 머리카락이 다 빠진 하얀 민둥머리를 보면서 말없이 울고 돌아서서 울고 침묵 속에 기도하고 묵묵히 잠잠히 사랑하는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균실에 갇혀서 밖을 내다보면서 아빠 난 언제 밖에 나가지?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언제 나는 저 밖에 나갈 수 있는? 저 사람들처럼 커피숍에 앉아 커피 마시고 싶다고. 이 말을 들을 때 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치료가 잘 되어서 외출이 허가가 되어서 병원 바로 곁을 흐르는 메카 강변으로 딸의 손을 잡고 첫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벤치에 앉아 많은 믿음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가발을 쓰고 백약해지고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내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그저 아버지의 엄마의 애끓는 사랑만이 잠잠히 내 가슴을 흐르고 있지. 그리고 그날부터 내 딸은 마음의 공포감이 사라지고 더욱더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앉아서 그렇게 했죠. 말로 하는 백마디의 사랑의 말보다 차디찬 손을 꼭 잡고 함께 있어줌으로 더 큰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는 약 10개월간 딸의 치료를 위해서 매일 3끼 독일의 병실에도 빵밖에 안 줘. 한국 사람이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빵을 먹을 수 있나요? 3끼 음식을 날라다 줘야 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무릎 다 깨고 혼자서 앉아서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래도 딸을 위한 거니까. 딸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전했던 것이 일일이 사랑해 사랑해 말하지 않지만 조용히 잠잠히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몸으로 사랑을 보여줬죠. 이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말없이 잠잠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이 필요 없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크고 깊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인생들, 이 땅에서 신음하고 삶이 너무나 버거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말없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온 몸으로 피를 쏟고 살을 찢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묵묵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말없이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몸의 사랑 바디랭귀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묵묵히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죠. 들리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묵묵히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심판? 공의? 사랑?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꽃들을 사랑하시며 나무를 사랑하시고 새 물고기 동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서 달아놓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컴퓨터 워드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새벽 설교나 그 외 다른 메모를 할 때는 볼펜을 사용합니다. 볼펜을 사용하다 보면 촉이 다 닳고 마모가 되든지 잉크가 떨어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면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동안 정이 들어서 약간 섭섭하긴 하지만 버리죠. 이유는 쓸모가 없어진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수 소장품은 핸드폰이죠. 손안에 쥐고 다니는 조그마한 이것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최첨단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다니며 편리하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편리하게 유용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귀한 전화기라도 2년 정도 쓰다 보면 낡고 뒤떨어진 기계가 되고 맙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새 것이 나왔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쓰던 것을 버려버리고 새 것을 구입합니다. 쓸모없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버리죠. 쓸모없는 것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쓸모없는 인간도 버리지 않도록. 호세아 18장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세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해버린 성읍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성읍들처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할 때 이스라엘 상태는 버려마땅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불평과 불만에 찬 세력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했고요. 그들의 수도를 이 사마리아로 옮겼죠.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수도로 옮겼고, 거의 반역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했잖아요.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사에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정통성도 없고 왕통도 이해받지 못했고 기존 지도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분자들이 세웠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까지 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나라가 돼서 이쯤 되면 버려도 쓰던 볼펜을 버리듯이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고 내버려도 미련이 없는 그런 핸드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내 손에서 놓겠느냐, 어찌 너를 외면하겠느냐,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러시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극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신자들입니다. 저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만 번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극치의 사랑, 상상을 초월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계시가 호세아 11장 3절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으셨고 멍에를 벗겨주셨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아를 키우듯이 정성을 다 쏟고 사랑을 다 쏟고 피를 다 쏟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최고의 사랑, 극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등지고 돌아서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들은 최고의 행복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주며 행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